하나님의 징계. 징계 아래서 가져야 할 태도.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함.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이 단락의 성경을 몇 구절 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서 사도는 히브리에 믿는 이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많은 고통과 시험을 받되 각종 어려움과 핍박을 받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의 3절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체험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거치신 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은 수치를 게으치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믿는 이들도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나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원인을 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나도록 예비되었습니까? 우리는 결코 부당한 소망을 형제들 앞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래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것들은 대체 왜 발생합니까? 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더러 순교자가 되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항하고 죄와 싸울지라도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피 흘릴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항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까닭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5절,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라.
이 단락의 성경을 쓸 때 사도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믿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거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위에 지나가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나 주님의 손이 그의 위에 더할 때 낙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환경은 너무 어렵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길이 아주 순조롭기를 바라고 정결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황금길을 가벼이 걸어서 진주문으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준비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 두 가지 태도가 모두 틀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징계하심을 중시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당하게 하신 일이라면 모두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조우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징계하심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더욱 성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징계는 성품에 있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고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십니다. 주님은 무의미하게 그분의 자녀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통 당하는 것은 고통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통을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8년,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징계를 중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주님이 그를 징계하고 계시고 그를 처리하고 계시며 그를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다루시고 조각하고 계신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치시고 다루시고 조각하시는 목적을 보지 못하고 다만 엉뚱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당하면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지나가게 하고 내일 다른 일을 당하여도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멋대로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 목적이 없는 하나님인 것 같고 무의미하게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중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환경이 임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중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경히 여김은 곧 소홀히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간과하여 자기는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여 그 환경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경히 여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징계를 너무 심각한 것으로 보지도 마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루 종일 고통만 받고 순조롭지 못하다면 누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징계를 너무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배워야 하고 주님의 징계와 꾸지람의 의미가 있음을 배워야 함과 동시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입니다. 이것은 잠언의 말씀으로서 모든 징계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징계는 사랑의 안배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처리할 만큼 그렇게 안간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마를 징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릇이 되는데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징계하실 시간은 없으시지만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시간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의 안배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안배한 환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당할 환경을 측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환경 가운데서 매일의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징계라고 합니다. 최대의 유익과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고 창조하기 위한 것을 가리켜 징계라고 합니다.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입니다. 징계받는 사람마다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리라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 당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다루실 시간이 없으시고 오직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받으시는 아들을 다루실 시간밖에 없으십니다.
징계는 아버지의 교육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손에서 그분의 징계를 받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관하지 않고 멋대로 생활하고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징계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다룰 시간이 있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의 아들이 좋든 나쁘든 이것은 그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대하여 반드시 계획성 있는 교육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몇 가지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자기 아들을 다루지 결코 자기 임의대로 기회를 찾아서 자기 아들을 훈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필히 자기 아들로 하여금 성실과 근면과 고통당함과 고상한 웅디를 배우도록 자기가 정한 몇 가지 일에 있어서 아들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과제를 안배하여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품에 있어서 그분과 같게 되도록 일련의 공과를 안배하여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분과 똑같이 되도록 어떤 것을 안배하고 징계하며 채찍질하는데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다음의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성품과 성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어떤 공과를 준비하여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안배하시고 많은 일들과 환경들과 우리가 당해야 할 많은 고통을 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어떤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환경을 여러분에게 안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여러분에게 환경을 안배하고 채찍질을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길을 떠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찍은 여러분을 치고 재촉하여 여러분을 다시 이 길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받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징계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징계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시지 않는 이들을 책망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채찍질과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표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채찍질과 징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영광이다.
우리가 얻은 것은 징계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고 징계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벌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단지 과거만을 위한 것이며 징계 역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있는 것이지만 이는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징계에는 장래의 성분이 들어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이름 안으로 돌아오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각종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으로 하여금 완전한 영광을 얻게 할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어떤 부분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떠한 인격으로 만들어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없는 그분의 자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커다란 손실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년 동안 살아왔지만 엉뚱하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광야에서 아무 목적지까지 마구 달리는 사람과 같이 임으로 행하고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일한 품격을 갖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징계는 다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있습니다.
참음이 하나님의 징계이다.
사도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잠언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는 5, 6절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 앞에 말씀들은 잠언의 말씀이었고 이제부터는 사도가 잠언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잠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것은 신약의 첫 번째 해석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고통을 견디는 것과 징계가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에 대하여 사도는 그것이 우리의 참음과 동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참음은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3, 4절에서 부끄럼을 게으치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은 것과 죄와 싸우고 죄를 대적하는 것을 말한 후에 5, 6절에 와서는 징계와 채찍질을 말합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5, 6절의 징계와 채찍질은 무엇입니까? 또 3, 4절에서 말한 수치와 고난과 죄와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은 3절부터 6절까지를 종합하여 우리의 참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임을 보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다른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매일 여러분이 견디는 그것입니다. 즉, 한마디의 강한 말, 사람의 찌푸린 얼굴, 아주 날카로운 말, 아주 예의 바른 대우, 아주 일리가 있는 비평, 아주 뜻밖의 어려움, 각종 수치, 집안 식구들의 무책임, 본분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기타 더 큰 어려움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질병과 궁핍함이 있으며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당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참음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모든 환경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얼굴을 내밀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갖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그 좋지 않은 얼굴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합니까? 만일 그것이 사람의 기억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를 잘못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또 만일 사람의 기억력이 좋지 않음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병을 앓게 된 것이 전염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만일 사정이 안 좋은 것이 일이 어긋난 탓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그러나 만일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형제, 자매님, 모든 것들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좋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보았다면 또 다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어떤 일들은 견딜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결코 엉뚱하게 어떤 일들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매일 안배하신 것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량해 주신 징계임을 보아야 합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듯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다.
7절 하반절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당한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징계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자기 아들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학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분이 자기 아들을 대우하듯 우리를 우대하신 것입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받는 위치와 영광을 얻는 위치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학대를 받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손길임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당한 환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았다면 자신의 조우에 대하여 즉시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일 어떤 사람이 채찍으로 우리를 때린다면 그와 다투고 채찍을 빼앗아 부러뜨려 우리를 때린 사람의 얼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그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우리를 때렸다면 그 채찍을 빼앗아 부러뜨려 아버지의 얼굴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아버지가 여러분을 한 차례 때린 것이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담 귀용은 나를 때리는 그 채찍에 입을 맞추리라. 나를 때린 그 손에 입을 맞추리라. 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채찍은 별다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인 환경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게으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채찍임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보았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우대임을 아는 사람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오늘 우리를 징계하심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아들이 되는 근거이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징계가 아들이 되는 근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들이 될 근거가 없습니다. 아들이 되는 근거는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는 모든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이 다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요 누가 데려오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함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의 말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모든 아들들은 다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다른 대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징계는 모든 아들들이 받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이러했고 오늘날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걷지 말아야 할 어떤 길을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일이 다 순조롭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사생자와 밖에서 좋은 자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이자 근거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다른 집 식구들이지 하나님의 집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는 데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집 식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